창세기 18번 메시지 사람의 첫 번째 타락. 나는 창세기와 계시록을 사랑하는데 이는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또한 강교한 대적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떻게 쫓겨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소위 현대주의 비평가들은 주로 창세기와 계시록을 공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비평이 매우 현저했으며 우리는 이것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이 비평은 창세기와 계시록을 공격했는데 이는 그들 안에 있는 강교한 빔이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도 이 책들에서 폭로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빔이 들어왔으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창세기의 첫 장과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뱀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옛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없다면 강교한 뱀은 충분히 폭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이 두 책을 불신케 하기 위해 소위 현대주의 비평이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동산을 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성을 봅니다.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사이에 많은 세월과 시대가 있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후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세대에 뱀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 전체를 주의깊게 읽어보면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느 세월 어느 시대에나 사탄은 항상 활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첫째 방법을 뜻하는 첫 번째 시대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첫 번째 부부를 타락시켰을 뿐 아니라 다음의 모든 시대에서도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세대 혹은 다른 시대를 시작하셨을 때 사탄도 사람을 손상시키기 위해 있었습니다. 세대가 거듭되고 시대가 거듭되어도 사탄은 존재해 왔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루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약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아담 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사실상 하나님께는 엿새도 못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시대에 올 때 우리는 사탄과 사람 사이의 가장 맹렬한 싸움을 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맹렬한지 계시록은 하나님이 사탄을 패배시킬 이기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얻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끝에 주 예수님은 승리 안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주 예수님은 발을 놓으실 승리의 대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승리 안에서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교두보를 세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사탄은 먼저 이기는 자들에 의해 패배당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결국 최후에 그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와 계시록 20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의 처음 두 장 직후에 들어와서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 직전에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는 오염시키는 대적의 발자국이 없는 장이 네 장 있습니다. 이 네 장을 제외한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을 사탄이 더럽혔습니다. 오직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만이 사탄의 오염과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사이에서 우리는 강교한 사탄의 모든 활동들을 봅니다. 당시에는 사탄이 창세기의 처음 두 장 직후에 나타나서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 직전에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교활한 자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마음의 갈망을 보여주며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전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에서 사탄은 첫째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참된 것은 모두 천천히 될 수 있으나 거짓된 것은 항상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요청에 의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아빠, 새로운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들아, 이틀을 기다려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자. 이틀 후에 이틀을 더 기다려도 좋을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당신에게 와서 어떤 일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할 때 당신은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질문은 사탄의 급한 활동일 것입니다. 당신은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그 형제는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기질은 매우 빠릅니다. 그들은 빠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행동하고 즉시 대답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 급함의 근원은 강교한 뱀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첫 번째 경우에 계시지 않습니다. 뱀은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분보다 앞섭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사탄이 먼저 왔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분야에서 나중에 나오는 모든 항목에 대한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행동을 처음 언급한 창세기 3장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타락.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의하면 인류는 네 번 타락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 타락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가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방향에서 이 주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타락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 그 기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 타락의 과정,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에서의 내 부담입니다. 나는 맹렬한 싸움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대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미 가진 창세기 3장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방해하여 이 장의 깊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의미의 깊이를 탐구해야 하며 이것을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인.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을 묻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사탄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사탄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주로 사탄에게 있지 않았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기 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려면 찬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기 들기 위해서 찬 공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는 감기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의자는 감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찬바람에 노출되더라도 감기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찬 공기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임이 감기 바이러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타락의 책임을 사탄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책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타락의 원인으로 사탄을 첫 번째로 놓습니다. 사탄은 이 타락에 있어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좋아지거나 달라지리라고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혹하는 자, 사탄은 유혹하는 자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는 곳마다 유혹하는 자로서 행동하는데 이는 그의 성분과 조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인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가 개선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마귀 자신. 성경에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를 뜻하는 마귀라고 불리웁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참소하며 하나님께 사람을 참소합니다. 하와에게 한 그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참소를 약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참소는 항상 거짓입니다. 그가 사람을 유혹한 것은 참소하는 거짓말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화신인 뱀.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매우 간교하게 자신의 어떠함을 감추고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이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람은 볼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 되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몸을 입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이 되셨으나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몸을 입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많은 일들에 대해 비슷한 방법으로 먼저 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사탄이 교활한 뱀의 몸을 입었습니다. 뱀은 교묘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리하고 교활하며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와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어떠함을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교묘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리한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뱀에게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미련한 거북이의 모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리하고 교묘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 사탄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타락의 내적 원인은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유혹하는 방법. 나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 항목을 심각하게 받기 바랍니다. 이 항목들은 기본 원칙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제안을 함으로써 당신을 유혹하고 설득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마다 당신은 그 의심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지 않고 뱀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년 전 나는 미국에 있는 어느 침례교 사역자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문부원은 마치 뱀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묻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의심해서는 안 되며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부원은 유혹하는 자에게서 기원된 제안입니다. 사탄의 제안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강교한 자는 정글과 같고 그의 질문은 정갈의 톡침 안에 있는 독과 같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식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금했지? 그건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은 정갈의 독침에서 나온 독이었습니다. 하와는 독침에 쏘였으며 독이 안으로 주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식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취함. 이제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내적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강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내적 원인은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남편을 잊었기 때문에 덫에 걸렸습니다. 강교한 마귀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여자를 자기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거기에 서서 뱀과 얘기했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가 머리의 위치를 취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악한 자와 이야기하지 말고 남편에게 돌이켜서 남편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와가 이렇게 했더라면 강교한 자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기본 원인은 아내가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의미. 여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합니다. 로마서 7장의 라이프 스터디에서 우리는 이사야 54장 5절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유일하며 우주적인 남자이시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내의 일부분입니다. 사람의 위치는 남편의 위치가 아니라 아내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머리 대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심지어 남편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의 위치는 자매들의 위치와 똑같습니다.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두 여성입니다. 여자의 위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 머리이시며 우리는 항상 자신을 그분의 덮음 아래 두어야 합니다.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하며 결코 머리의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께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만일 내가 에덴 동산의 하와였다면 마귀가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돌이켜서 남편 뒤에 숨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담을 머리 삼았을 것이며 그로 하여금 머리됨을 행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의 실패. 여자의 실패는 남자 위에서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와편에 있는 이 실패는 사람이 머리의 위치를 취함을 예표하며 하나님 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을 상징합니다. 똑같은 원칙이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패배합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남편이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아내인 위치를 망각하고 머리의 위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며 결코 남편의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 중 거의 모든 사람이 가끔 하와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와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더라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남편을 잊고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당신은 항상 유혹을 혼자 대항합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한 당신은 남편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기본 원인이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인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말하는 동안에 나는 내 남편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숨어야 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실패한다면 나는 또 하나의 하와가 되어 패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만을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의 위치를 취했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을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내라는 것을 잊고 머리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을 다룰 때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보살필 줄을 안다. 나는 수년 동안 어머니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만일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당신은 즉시 하와가 됩니다. 당신이 잘 보살피더라도 사실상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내의 위치를 버리고 남편의 위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을 머리와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한, 그분과 떨어져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성질을 다룰 때에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질에게 패배당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질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큰 죄입니다. 성질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머리의 위치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여, 나는 내가 성질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이를 위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 성질을 처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십니다. 나는 다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가 머리의 위치를 가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여, 당신이 내 머리이십니다. 주여, 당신이 내 성질을 처리하소서. 만일 우리 모두가 이 공과를 배우고 주님 앞에서 이런 위치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성질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과정. 영을 사용하지 않음. 아담과 하와는 영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실패했습니다. 만일 하와가 영으로 돌이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안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머리의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이며 죄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 안에서 화가 끓어오를 때에도 당신은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런 환경에서 돌이키기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당신의 성질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우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방법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영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관을 가졌으며 이 기관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운다면 그 결과는 굉장한 것입니다. 당신이 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은 당신이 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독립되고 그분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럴 경우 당신은 분명히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한 나는 내 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한 나는 내 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한 나는 내 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눈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나는 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함에서 매우 귀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것을 실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한 과정의 첫째 단계는 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외의 것에 주의하고 그분을 머리 삼지 않았습니다. 혼을 사용함.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을 사용했다는 것은 혼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머리의 위치를 취했음을 상징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영을 사용하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고 고려하고 연구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무 활동적이며 많은 사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기가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들은 혼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좋은 공과는 생각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돌이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수다스럽고 생각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강하다면 당신은 기도하는 몇 분 동안도 조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혼을 사용합니다. 타락의 과정에서 하와는 혼을 사용했습니다. 하와가 뱀과 이야기할 때 그녀의 생각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감정이 지식나무의 실과를 기뻐했습니다. 결국 의지가 결정하여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을 받을 때 생각은 판단하고 고려하며 감정은 자극되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의지가 결정을 내립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의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지 말고 당신 전체를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당신은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쇼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며 판단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할인 판매 기간이기 때문에 값이 아주 싸다. 이 가격으로 이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생각할수록 그 물건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서 집에 가져온 후에 그것은 즉시 매력을 잃게 되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을 때 작은 뱀이 와서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당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며 가서 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당신은 하와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와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많은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롯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자매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지만 아무도 하와라는 이름은 갖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생각 안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화하고 조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초적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몸이 행동함. 사람이 타락한 과정의 셋째 단계는 몸이 행동함이었습니다. 영이 무시되고 혼이 사용될 때 몸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종이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습니다. 쇼핑하는 문제에서 만일 우리가 영을 거절하고 혼을 사용한다면 몸은 우리를 백화점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결과, 우리가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혼이 부패됨.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사람의 혼이 부패되고 오염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혼은 마귀의 생각과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염되었습니다. 하와가 악한 자와 말하는 동안 그의 악한 생각이 하와의 생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악한 자와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와가 지식나무에 참여하기 전에 그녀의 생각은 이미 대적의 생각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하와가 지식나무를 먹기 전에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뱀과 이야기하는 동안 뱀의 생각이 하와의 생각을 통과하여 더럽혔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생각은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와의 생각은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몸이 천연적인 몸으로 변함. 그런 다음 몸은 지식나무의 요소, 그 사탄의 요소를 가진 천연적인 몸으로 변하여 육체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몸은 하나의 본질,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소만을 담는 순수한 그릇이었습니다.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 다른 요소가 사람의 몸 안으로 주입되어 사람의 몸을 육체로 변쾌했습니다. 과거의 순수하고 죄 없던 몸이 이제는 사탄의 악한 요소를 담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이 요소는 사람의 육체를 거처로 삼는 내주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본질, 곧 우리 몸을 오염시킨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사탄의 죄로 완전히 점이 되었고 적셔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독약이 든 병을 만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는 병을 내려서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금지함을 어겼지만 사실상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은 독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지식나무를 먹은 날 악한 본질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만 범법의 문제가 아니라 독인 요소, 죄, 즉 악한 자의 본성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 악한 요소가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거나 논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에도 죄의 악한 본질이 당신의 몸 안에 거합니다. 영이 죽음. 타락한 결과 사람의 영은 죽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비록 영이 죽었지만 죄나 사탄은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이 죽었었습니까? 우리의 몸이나 혼이 죽지 않았고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나 느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 손에 기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느끼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결과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이 없고 느낌이 없게 되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접촉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의 영의 능력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양심을 씻는 구속의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느끼고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살아납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뛰어난 피로 덮어주소서 라고 말하며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을 찬양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혼은 부패되었고 몸은 천연적인 몸으로 변했으며 영은 하나님을 향한 기능을 잃음으로써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만 외적인 범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내적인 손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세 부분, 몸과 혼과 영은 모두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몸은 천연적인 몸으로 변했고 혼은 오염됐으며 영은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죄가 내주하고 생각은 부패되었으며 혼은 오염되었고 영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씻음 받았음을 인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또한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혼이 새로움과 변화의 과정 아래 있으며 몸이 영의 지시 아래 있게 될 것임을 인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요. 죄인으로 짜여짐. 타락한 사람은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중 주된 요소는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죄인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실수했고 당신의 외적인 일과 행동이 죄스럽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죄스러운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니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어서 못된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짜여진 우리는 안에 사탄의 악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 안에 거하는 죄 또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악한 요소가 있음을 알았으며 이것을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악이 그와 함께 있음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코스로서 이것은 본질상의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 자신의 악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생명이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정죄받음.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하심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죄의 요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법정에 우리 아닌 아담이 저지른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송 사건은 아담에게 관련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련됩니다. 저주를 가져옴.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내용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곧 저주 자체와 슬픔, 가시, 엉겅퀴, 땀 등입니다. 이것들이 저주의 항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가끔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려 할 때 극심한 환경에 직면합니다. 농장에서 곡식은 빨리 자라지 않지만 잡초는 빨리 자랍니다. 무엇이 잡초를 번성하게 합니까? 어느 날 우리가 잡초를 다 뽑아도 얼마 후에 또 나타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땅이 저주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는 것의 모든 일에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땀은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남. 타락한 결과 사람은 또한 생명의 영역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은 생명나무를 포함한 생명의 영역이었고 사람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생명의 영역에서 내어 쫓겼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의하면 사람이 동산에서 추방된 후 하나님은 그룹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검은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며 화염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와 거룩이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죄지은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영역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와 거룩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결과 우리가 또다시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나무를 만지기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소유했습니다. 사망을 가져옴.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영이 죽었고 결국 몸도 죽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합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